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착각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결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늦잠을 잘 수 있는 딱 하루, 그 주일 오전에 9시에 이 중학생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을 맞아주기 위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밖에 서 있으면 오는 아이들의 표정에 성이 잔뜩 있었어요. 네, 막 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했던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범생들은 아니었고요, 이 소위 이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좀 노는 아이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술, 담배는 기본으로 했고요, 학교도 안 다녔고요, 뭐 이제 매일같이 하고 다녔던 건 동네에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걸 훔치러 다니고 교회에 불도 지르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기하게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쯤에 문을 팡 박차고 들어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예배당 안에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이제 가득 차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까지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저한테 항의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전도사님, 그 아이들에게 가셔서 그 아이들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어렵게 하신 건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 이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회개해라라는 것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 그곳에서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했을까요? 저희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성장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한 이유가 많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이들이 유명했던 것은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서 발굴된 이 비석, 비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너무 잔혹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 작은 마을에서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집단으로 자살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주변에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여러분이 요나의 위치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저 악독한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요나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이 피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 니느웨 인간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의 용서의 기회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멸망당에 마땅할 추악한 인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이런 행동을, 언어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요나에게 한 가지의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악인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요,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착각을 깨트리시는 과정입니다. 이 요나서에는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정통 혈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방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시선으로 봤을 때 누가 이 셋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인가요? 요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결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은요, 요나가 배에 탄 것 때문에 자기들이 폭풍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나를 던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던졌을 때 그 폭풍우가 멈추는 것을 보고 난 후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폭풍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당신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떤가요?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3일이 걸렸는데 요나가 하루를 지나다닙니다. 하루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요나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심지어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악인이지만 요나도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추악한 죄인이라면 요나 역시도 구원받지 못할 추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때때로 요나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요나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요. 저희는 좀 더 세련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한 날선 비판과 정죄와 판단, 손가락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여러분,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그래입니다. 나는 안 그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의 표현인 것이에요. 나는 안 그래. 근데 여러분, 정말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이 채플을 드리는데요, 채플을 드릴 때 앞에서 졸고 계신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화가 났습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여기선 졸면서 자기가 사역하는 부서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졸지 말라고 하겠지.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를 여신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대원에서 운전해서 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거리,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눈 떠보니까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맨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제가 신대원에서 했던 비판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비판하는 그 순간에 너 역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잘못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법, 그리고 이 세상의 관습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의 법에 내가 고발당할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저 나쁜 놈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착각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첫 번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덜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법 앞에서, 또 관습 앞에서,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잘못되면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도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소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종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설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해줍니까? 등장인물끼리 서로 정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창조한 돌킨이 정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를 창조한 돌킨이 유일한 성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직 그분만이 한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의 감정은 좌절입니다. 좌절. 절망이에요. 이 기준에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세상법에 잘못된 사람이다 정죄받고 비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음욕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나요?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입장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가 했던 생각들이 이 프로젝터로 쏴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목사도 못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악한 것에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제가 110kg였다가 지금 한 10kg를 빼서 한 100kg까지 왔습니다. 제 목표는 90kg인데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되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맛있고 즐거운 건 다 몸에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몸에 좋은 건 다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에 더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내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10분 칭찬하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10시간 욕하는 게 더 힘드신가요? 10시간 욕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내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추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추악할 수 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의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은 비판과 판단과 비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해집니다. 내게 갖고 있었던 착각을 깨트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갖고 있던 첫 번째 착각은 자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착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이렇게 보이는 언덕길에 요나의 후임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떠나는 요나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천둥을 팍 내렸을 것 같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거죠. 그리고 후임에게 자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효율이죠. 효율.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1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폭풍을 통해서 붙잡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바람으로 인해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에는 문맥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금 이상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면요, 배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인가요? 배가 깨지고 침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거의는 이상한 겁니다. 큰 폭풍우가 불어왔는데 배는 거의 깨진 채로 침몰하지 않고 그 폭풍우 속에서 계속해서 떠 있는 것이죠.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너가 가야 할 곳은 다시스가 아니야 니느웨야, 돌이켜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폭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보통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저희가 재난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배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그 돛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남게 되죠.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죽는 자리는 밑층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지금 뭘 보여주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 때려 죽여도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보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장이 온 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장은 어디 있어야 되나요? 갑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조타실에 있어야 됩니다. 이 폭풍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장이 배 가장 밑층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셔서 요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어떤 방법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제비뽑기를 사용하십니다. 제비뽑기를 사용해요. 이 선원들이 배가 거의 깨진 채로 계속해서 있자 이게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여기에는 뭔가 신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겼는지를 좀 알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인간의 노력과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폭풍이 우리에게 왔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날 죽여라. 하나님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도 하실 만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을 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착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처럼, 아니 어쩌면 요나보다 더욱더 악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목숨을 걸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고난으로 상징되어지는 폭풍으로 우리 삶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내 삶의 기반들이 거의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써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선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집모임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비뽑기로 상징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고 내가 어찌한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지는, 내게 찾아오는 상황들을 통해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큰 물고기로 상징되어지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매일같이 죄를 짓는 요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똑같은 죄악을 하나님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죄악들이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복되는 죄악들입니다. 이것이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이것이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그런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요 모든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주일 11시만 되면, 9시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 New Grac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부터 오게 되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 프레시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지었던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포기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악들로 인해서, 습관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바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죠. 그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저희의 모습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거룩한 삶을 살아나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이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여전히 내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뜨겁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감격과 은혜를,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내 눈에 눈물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습관이 되어버려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